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이 어제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도착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이 이끄는 13명의 사찰단은 자포리자 원전 시설의 물리적 피해와 작업 환경을 평가하고 안전 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회사인 에네르고 아톰이 운영했었지만 러시아군이 지난 2월 침공 직후 이 원전을 점령해 통제해왔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미국의 위성 기업인 넥사 테크놀로지를 통해 단지 주변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데다 전력이 차단되는 등 사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 사진에서는 원자로 옆 건물 지붕에 몇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침공 직후 빼앗겼던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새로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1차 방어선을 돌파했고 러시아군 일부가 헤르손 주둔지에서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남부 병참로에 대한 최근 공격이 의심할 여지 없이 효과적이었다며 지난주 10개 이상의 러시아 탄약고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기밀 유지를 이유로 새로운 공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과 다른 지역에서 공세에 실패하고 큰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우크라이나 탱크와 전투기가 파괴되고 560여 명의 우크라이나 병사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수십 대의 이란제 무인기 첫 선적분을 공급받았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과 다른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란산 무인기를 실은 러시아 수송기가 지난 19일 이란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이란의 무인기가 레이더와 대전참포 등 군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인기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무인기는 이란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수백 대의 무인기 중 초기분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제공된 이란산 무인기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군사작전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해협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부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최근 잇따른 중국 무인기의 타이완 관할지구 침입에 관한 질문에 중국이 이 지역에서 새로운 표준을 세우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이 타이완 해협 중간선 침범 등이 새로운 표준이 될 정도로 온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관할지구 인근에 자국 무인기가 반복적으로 침입했다는 타이완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논란이 된 무인기 관련 영상을 봤다면서 중국 영토를 날아다니는 중국 무인기에 대해 소란을 피울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외교부는 고대 중국의 가르침은 불청객을 도둑이라 칭한다며 문을 부수든 공중에서 훔쳐보든 타이완인들은 그런 도둑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섬나라 솔로몬 제도가 최근 미 해군 함정의 입항을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미 해안경비대 초계함이 지난 23일 재급료와 보급을 위해 솔로몬 제도 항구에 일상적인 입항을 요청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지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 선박은 파푸아뉴기니로 방향을 돌려야 했다면서 미국 정부는 솔로몬 제도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커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일부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러시아인들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 제한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불행하게도 단계적으로 브뤼셀과 유럽의 개별 국가들 모두 이성이 절대적으로 결여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도발에 대응하고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담대한 구상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곳에 따라 가끔 비 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 최고는 20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도발에 대응하고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 정상화 노력과 관련해 중국의 비판과 압박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9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이 여전히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BOE의 질의에 조금 뒤로 물러서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목표가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take a little bit of a step back here and I would reiterate that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며 우리의 정책은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배치된 군대의 안전을 증진하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를 탐색하는 데 열려있고 기꺼이 그렇게 하려는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We're prepared to meet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and we hope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However, we
그러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하고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할 진지한 의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로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원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과장은 지난 27일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그들은 북한이 하루빨리 핵실험을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이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 주변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텔 부대변인은 최근 한국 정부가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평가협의회를 구성한 것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사드는 한국의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I addressed this a number of weeks ago, but we believe that THAAD is a prudent and limited self-defense capability.
며칠 전 밝힌 대로 미국은 사드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 방어 역량이라고 믿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방위적 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동맹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여스 유엔 사무총장도 전 세계 핵 위험이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며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대화 동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30일 통일부가 전환기 시대 한반도 통일 비전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주최한 2022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개회사에서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대담한 구상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북한이 지금의 태도만 바꾼다면 미국, 중국 등과 협력해 국제사회에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건설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의제, 어떤 자리라도 대화의 문만 열린다면 제가 직접 뛰어갈 각오입니다.
권 장관은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북의 경제적 번영을 실천적으로 모색하는 제안이라며 북한이 제기하는 소위 체제 안전 문제 등도 미한 간 협조를 바탕으로 북한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원하는 어떤 의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열린 제안이라면서 대화가 시작되면 허심탄회하게 요구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실용적이며 유연한 자세로 협의하며 실질적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제안이야말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고 또한 가장 강력한 실천 의지가 뒷받침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따라 경제와 정치, 군사적 상응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이 구상이 이명박 전임 정부 시절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에 나서면 대북 투자 확대 등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핵 개방 3,000 구상과 다를 게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오로지 대화와 실천이지만 북한이 한국의 제안에 폄훼와 거부 입장을 견지하는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도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보수 정권의 경우 약속 자체에 인색했고 진보 정부는 약속을 실천할 능력이 부족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공고한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남북 대화뿐만 아니라 미북 대화의 재개도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미국과 남북한 대화로 발전시켜 비핵화를 이룰 실질적 소통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 urg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positively respond to the offers to engage in dialogue.
부테스 사무총장은 북한이 대화에 동참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기존 합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시된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제시된 제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또 올해가 서로의 오해를 풀고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기로 했던 7.4 남북공동성명이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50주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부족하고 남북한 간의 대화가 부재하다는 뼈아픈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a potentially dangerous international flashpoint. Nuclear risk around the world.
구테스 사무총장은 한반도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국제적 발화점으로 남아있다면서 전 세계의 핵 위험은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고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길을 걷고 평화적이며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을 고려해 내년 남북협력기금의 대북인도지원과 개발협력을 위한 민생협력예산을 7,500억 원, 미화로 약 5억 5,600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을 1조 2,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는데 이 가운데 대북 민생협력 예산이 61%를 차지한 겁니다. 대북 민생협력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협력 예산을 올해 950억 원 규모에서 1,440억 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식량과 비료 등 대규모 지원, 북한 인프라 현대화 등을 위한 예산도 대거 편성했습니다. 통일부는 쌀은 10만 톤, 비료는 14만 톤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예산 14억 5천만 원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관련 사안에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혀온 만큼 유엔 등 국제기구와 해외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의회내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강력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를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 내에선 미국 정부가 북한을 돕는 중국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제재를 적극 가해야 한다는 제안이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의원은 최근 새추리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재무부가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 기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documented a number of other entities and categories of entities that contribute to leakage.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 체제에 구멍을 내는 여러 종류의 기관 단체들을 적시했고 특히 중국에 기반을 둔 선박업체와 해운업체들을 지적한 만큼 재무부가 이를 지침으로 삼길 독려한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대북 제재를 여러 차례 단행했지만 이런 제재에 중국과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미 의회 내에서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1일 전화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이종석 국방장관도 29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완료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의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보드 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는 분명히 중국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컨더리 제재는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 꺼려온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would most assuredly get their attention, but it's something that both Republican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s have been reluctant.
현 국제정세 속에서 대북 제재의 비협조적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앤 와그너 하원 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인 정권들은 점점 더 밀착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의지를 계속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The world's most authoritarian regimes are growing ever more closely aligned, and we're
민주당의 크리시 훌라한 하원 의원도 최근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미국이 대외 관계에서 제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도 최근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막아온 중국이나 러시아와 함께 무슨 조치든 취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를 미한일 3국 공조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unction for the trilateral relationship.
갑작스런 북핵 실험에 직면했을 때 그 위험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지정학적 안보에 대한 미한일 3국 관계의 강제 함수로 이용해 한일 간 역사적 문제는 제쳐두고 3국 관계를 강화하자고 하는 건 한국, 일본 대중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미한일 3국 공조 강화는 미 의원들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강조하는 핵심 사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샤보드 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을 돕는 중국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등 제재 집행 강화와 함께 미한일 3국 공조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랫동안 진전이 없는 북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피로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샤보드 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현실을 인정하자면서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미국과 한국의 여러 대통령을 괴롭혀왔고 우리가 무엇을 시도했건 간에 제대로 된 일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Let's face it, North Korea has bedeviled multiple American and Korean presidents.
베라 의원도 북한의 핵 역량이 가까운 미래에 제거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북한 문제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내 일각에선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최근 본회의장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가치 있는 장기적 목표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낮추는 가능한 단계적 조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수십 년 동안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것을 하되 덜 기대하고 작은 것에 만족해야 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강력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한 북한의 일부 핵무기 보유와 같은 합의에 만족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가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된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U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지난 26일 종료된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 관련 내용이 포함됐던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U 대변인실은 29일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EU는 지칠 줄 모르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합의에 동참하기를 꺼려 제10차 NPT 당사국 평가회의에 실질적 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핵과 관련해 EU는 핵 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결정적 중요성과 조기 발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에게 그 협정에 서명하고 비준하며 핵실험 유예를 준수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U 대변인실은 EU는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북한의 행동에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지난 1일부터 4주간 진행된 제10차 NPT 평가회의는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26일 종료됐습니다. 이날 채택되지 못한 최종 선언문 초안 수정안에는 북한 핵과 관련해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세계 비확산 노력을 저해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 프로그램을 재차 우려한다며 평가회의는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상기하면서 북한의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북한에 지난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빠른 시일 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협정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최종 선언문 채택을 위해서는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지만 지난 3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위기를 다룬 부분을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문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는 당초 지난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연기된 끝에 7년 만에 열렸습니다. 한편 EU 대변인실은 제10차 NPT 평가회의 종료에 대한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병리의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현재 엄중한 환경에서 기존 규범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했다면서 최종 선언문 채택 불발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EU는 NPT를 전 세계 핵확산 금지 체제의 초석이자 핵 군축 추구를 위한 필수적 기반,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에너지 응용 개발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다른 심각한 위기와 도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점점 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안보 환경에서 군축과 비확산을 비롯한 군비 통제 분야에서 새로운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NPT에 따른 모든 의무와 핵무기 전면 폐기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구체적 진전을 포함해 이전 평가회의에서 이뤄진 약속을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안정과 평화, 안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NPT 조약의 목표에 따라 모두를 위한 더 안전한 세상을 추구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유엔이 정한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국제기구들이 잇따라 핵실험 반대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는 2000년 이후 핵실험을 한 나라는 단 하나뿐이라며 우회적으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의 핵실험 동향을 감시하는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는 29일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강행한 나라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CTBT has created a global norm against nuclear testing so strong.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는 핵실험에 반대하는 강력한 세계적 규범을 제시해 조약 채택 이후 핵실험은 12차례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2000년 이후 단 한 나라만 핵실험 금지를 깼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채택된 이후 세계에서 실시된 12차례 핵실험 가운데 절반은 북한의 소행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가장 최근에는 2017년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습니다. CTBTO는 이날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VOA에 누구든 핵실험을 한다면 CTBTO는 이를 알아내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Our mandate is to detect nuclear tests if and when.
CTBTO의 임무는 핵실험을 감지하는 것이며 만약 어느 나라든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CTBTO는 이를 감지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CTBTO는 유엔이 1996년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하면서 발족한 감시기구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29일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핵실험과 핵무기의 사용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은 핵무기 경쟁의 이름 아래 자행된 파괴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국제적으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어 우리 세계는 너무 오래 이런 죽음의 무기들의 인질로 잡혀 있었다면서 이 중요한 날 나는 인류와 지구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온 세계가 행동하길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의 보니 젠킨스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이날 트위터에 지난주 핵 확산 금지 조약 평가 회의에서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선언문 채택이 무산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러시아의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NPT 당사국들은 조약을 규칙 기반 질서의 기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미국은 핵무기 없는 세상에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6일 제10차 NPT 평가회의 마지막 날 최종 선언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점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선언문 채택을 불발시킨 바 있습니다. 이로써 세계 핵 확산 방지 태세를 점검하는 NPT 평가회의는 지난 2015년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최종 선언문 채택을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주한미군은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이 북침 공격 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어 위주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이 연합 방어 태세 유지를 위한 철통 같은 공약을 강조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은 미국과 한국의 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 연습에 대한 북한의 거듭된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주한미군 공보실은 29일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이 북침 공격 연습이라는 북한의 비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연합 연습은 어떤 위협이나 적대국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양국과 유엔 참전국 간의 철통 같은 공약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향상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방어 위주의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은 또한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빠르고 역동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대비 태세와 연합 방위 태세에 계속 집중해야 한다고 평가했고 2022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 운영 능력 평가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을지 프리덤 실드는 지난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내용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군 당국이 29일부터 연합연습인 을지 프리덤 실드 2부를 시작하자 북한은 이번 연습이 평양까지 진격하는 계획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달 2부 연습은 명백히 1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군사적으로 타구한기 위한 북침 공격 연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을 경유하여 평양까지 진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호종광들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방어적 목적이 아닌 선제공격에 의한 북침전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도 우리 공화국과 군사적으로 대결하려는 흉심으로 괴뢰군부 호종광들의 외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두드러대는 북침전쟁의 전주곡은 윤석열 패당의 파멸을 예고하는 장송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한연합군은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을지 프리덤 실드 2부에서 수도권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역공격과 반격작전을 펼칩니다.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 기간에 미한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 연습과 함께 제대 기능별로 실전적인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UN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강제 실종은 가장 흉악한 국제범죄 중 하나라며 우리는 이런 범죄 행위가 북한에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오늘 즉 30일 서울 UN 인권사무소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공동주최로 열린 청년활동가 북한 강제실종 캠페인 브리핑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오늘이 UN이 지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이라면서 강제실종은 현재 세계 많은 독재 정권에 의해 선호되며 자행되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된 것을 말하는데 북한의 1969년 대한항공 칼 여객기 납치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국통일부는 한국전쟁 중 북한에 납치된 전시 납북자를 약 10만 명,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납치된 3,835명 가운데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된 전후 납북자를 516명으로 각각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서울에서 평양 출신 탈북 청년을 만나 재래시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북한 실정과 탈북 경험을 청취했습니다. 이 청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장마당 세대의 특성을 소개하고 즉석에서 짧은 영상까지 제작했다며 미국과 북한 주민 간 활발한 교류를 기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지난 26일 트위터에 서울의 한 재래시장 풍경이 담긴 흥미로운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지난주 서울을 방문했던 대니얼 클리튼 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탈북민 청년 김금혁 씨 부부와 함께 이날 서울 종로의 광장시장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음식을 먹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시장 풍경, 냄새, 맛난 음식, 함께한 멋진 사람들까지 광장시장 최고라면서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님과 평양서울 커플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서울 커플은 유튜브 채널 평양남자, 서울여자를 운영하는 평양 출신 김금혁 씨와 서울 출신 아내 김채린 씨 부부로 이들은 최근 주한미국 대사관과 아시아재단이 선정한 한국 내 20, 30대 인플루언서 미안교류 대표단에 뽑혀 미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서울의 미국 대사관도 이날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와 골드버그 대사, 김금혁 씨 부부가 함께 박수를 치며 시장 분위기를 전하는 릴스를 올렸습니다. 릴스는 최근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는 30초 내에 짧고 재미있는 동영상을 말합니다. 미국 대통령 등 고위 관리들이 과거 탈북민을 만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렇게 대사가 직접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관련 사진을 올리고 대사관과 탈북민이 영상을 제작해 공유한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춰 공공 외교를 다변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김금혁 씨는 29일 BOA에 남북한 출신이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자신들의 독특함이 이번 만남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대사관 관계자들에게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 자체가 좀 뭔가 이런 인플루언서라든가 한국의 인플루언서라든가 혹은 한국의 좀 젊은 세대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많은 수많은 2030 중에 그래도 북한의 2030과 남한의 2030이 합쳐져서 하나의 어떤 부부를 만든 하나의 가정을 꾸린 사람들을 소개하는 게 훨씬 뭐 유익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합니다.
김금혁 씨는 평양의 엘리트 집안 출신으로 김일성대를 다니다 중국 대학에서 유학 중 김정은 정권의 역사 왜곡 등 거짓 선전에 눈을 뜬 뒤 회의감으로 탈출해 2012년 한국에 망명한 청년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뒤엔 대학에 편입해 정치 외교학을 공부한 뒤 방송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1시간 반 정도 미국 관리들과 식사하면서 여러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며 주로 자신의 탈북 과정과 부부 인연, 미래의 꿈 등에 관해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가 여러 질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남자, 서울 여자 채널에 뭐 꿈이 있다면, 그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저의 꿈이 있다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저는 이제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드렸고, 그리고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물어봐서 그냥 나 미국의 우호적인 다음 북한 지도자가 되는 게 꿈이다라고 장난 반 진담 반 얘기했는데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하시더라고요.
김 씨는 또 최근에 북한 상황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며 특히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주도할 이른바 장마당 세대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세대 구성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좀 강조하고 있는 게 북한의 2030은 다르다라는 점을 제가 늘 어디 가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왜 그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장마당 세대라는 용어도 처음 들어보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2030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정보를 전달받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실질적으로 그들의 어떤 생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시길래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몽골과 한국을 방문했으며 서울에선 고위관리들과 북한 정권의 위협 대응과 양자, 국제 현안 등에 관해 논의한 뒤 마지막 일정으로 김 씨 부부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금혁 씨는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가 동네 영어 선생님처럼 매우 소탈했다면서 릴스 영상 제작도 즉석에서 제의했는데 흔쾌히 응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급으로 올라갈수록 일반 주민들에게 매우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북한 관리들과 큰 차이를 느꼈다는 겁니다.
비교 불가하죠. 네, 뭐 북한의 어떤 관리가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은 최소 15도 아래로는 고개를 안 내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차관보 데니얼 그분은 정말 굉장히 소탈했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막 오징어도 먹어보기 했고 뭐 여러 가지를 좀 한국 사람들도 조금 좀 약간 거리끼는 그런 낙제도 주고 했는데 잘 드시더라고요, 굉장히.
김 씨는 자신의 미래 미국 유학 계획에 관해서도 큰 격려를 받았다며 이런 공공 외교가 탈북민 공동체와 한국 사회는 물론 북한에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공 외교는 외국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자국의 정책과 문화, 가치 등을 나누면서 서로의 신뢰와 공감대를 넓혀 외교관계 증진은 물론 국제안보와 평화에 기여하는 외교활동을 말합니다. 미국 정부산하 독립기구인 미국 공공외교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20년 기준 22억 달러를 공공외교에 투입해 외국 국민과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국 대사관은 공공외교 차원에서 탈북민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며 영어 실력 향상과 미국 문화, 민주주의 가치, 리더십 능력 강화를 돕고 있으며 2019년까지 탈북민 150명 이상에게 미국 방문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김금혁 씨는 북한 주민들의 경우 김 씨 정권의 지독한 세뇌 교육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에 대한 반감이 크다며 이런 공공외교가 정보 유입과 민간 교류 등을 통해 북한의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길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은 러시아와 강력한 유엔 제재로 고립된 북한 두 나라의 밀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접근법이라며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29일 VOA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세에 몰린 러시아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다가간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서는 북한이 훨씬 이득을 보는 공생관계라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를 통해 대북 제재 완화는 물론 외화 벌이 등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It adds another support within the UN Security Council again.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등을 실험할 경우 러시아는 UN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할 또 다른 지원자가 되줄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북한의 압박을 가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20차례 가까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에 반대해줄 러시아나 중국의 지지를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러시아 자체만으로도 북한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If Russia is going to use North Koreans as a source of labor,
만약 러시아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한다면 신종 코로나와 제재로 외화 수입원이 말라붙은 북한에게 새로운 자금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의 강력한 조치에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를 계속 잃어가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북한과의 밀착을 통해 지지 세력을 늘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러시아가 내심 중국이나 인도 등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를 얻지 못해 결국 북한의 손을 내민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Russians have, as I said, very few friends.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친구가 거의 없어졌고 인도나 중국조차 러시아를 받아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따라서 러시아는 어디서든 우방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사회는 예상외로 단단히 뭉쳐 러시아를 규탄했으며 중국도 러시아를 암묵적으로 지지할 뿐 직접적인 지지를 표시하진 않았습니다. 반면 북한은 지난 3월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141개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을 때 반대표를 던진 5개국 중 하나였습니다. 북한은 또 돈바스 내 러시아 점령 지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시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한 몇 안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지금 러시아는 한 나라가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know North Korea is a pariah state, at least from a large pa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갈루치 전 특사는 러시아는 북한이 국제사회 대부분 나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왕따 국가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친구고 태풍이 불 땐 어느 항구든 가리지 않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북한 내 코로나 확산의 근원이 한국에서 보낸 대북 전단 때문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는 등 러시아는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 편을 들고 있습니다. 고스 국장은 마체고라 대사의 사례에서 보듯 양국이 서로의 주장에 맞장구 쳐주는 역할을 해주며 국제사회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t's another thing that North Korea can do is they can basically be an echo chamber.
마체고라 대사가 실제로 북한의 말을 믿는지 여부와 별개로 북한의 주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주장은 러시아나 북한 내부적인 용도가 더 클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한반도 연구자인 아르티옴 루킨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 교수는 북러 양국의 밀착이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경제 강국인 러시아와 발을 맞춤으로써 꼭 필요한 원유와 석유 등을 제공받는 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킨 교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개전 초기부터 러시아를 공개적, 일방적으로 지지해온 몇 안 되는 유엔 회원국 북한을 곁에 두는 것이 상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부쩍 밀접해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경계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러시아는 대북 영향력 측면에서 중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 측면에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 러시아는 어떤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러시아 역시 한반도에서 중국의 심기를 거스를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루킨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더 심화하고 장기화할 경우 미한동맹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무엇보다 미국 주도의 제재를 약화시켜 북핵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it's undermining sanctions, which means it reduces the ability for the U.S.
북러 협력은 기본적으로 제재를 약화시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능력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고스 국장은 그 부분이 미한동맹으로서 가장 우려하는 점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미국 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러시아 지지를 지적함으로써 북러 밀착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we shouldn't, we in the government Seoul should not be bashful.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어떤 나라도 지적하는 데 망설임이 없듯이 한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것을 지적하는 데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스 국장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해서 더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w we have the Yoon administration talking about engaging North Korea.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미국이 먼저 미북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지 않는 한 남북 대화는 어려울 것이란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그러나 현 미국 정부는 대북 대화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그럴 경우 북러 밀착 국면에서도 미한동맹이 특별히 취할 수 있는 대처법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장 전달에 실패한 케네스 배시의 변호인이 다음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북한에 법원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실상 그렇게 할 창구가 없는 현실을 참작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네스 배시 측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2차 현황 보고서에서 소장이 아직 북한에 전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11월 억류됐다 2년 만에 풀려난 배 씨와 배 씨의 가족 등은 2020년 8월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우편물을 배송해온 국제우편물 서비스 업체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의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배 씨 측은 2년 넘게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최초 소송 제기일 120일 이내에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 씨 측은 지난 2020년 최초 소송 제기 이후 북한에 소장이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를 재판부에 설명하며 이 기한을 늘려왔습니다. 배 씨 측은 이번 현황 보고서에서 해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 원고가 밟아야 하는 모든 절차를 취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DHL을 통한 우편물 운송이 불가능해지자 미국 우체국을 이용해 소장을 송달했고 더 나아가 미국 국무부에 외교적 경로를 활용해 소장을 전달해 줄 것을 이미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을 통해 보낸 우편물은 1년 넘게 수신 확인이 안 되고 국무부도 외교적 경로 이용 가능성에 대해 뚜렷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배 씨 측은 현 시점 원고는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재판부가 소장 미전달을 계속 문제 삼거나 원고에게 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소장 전달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테러 희생자들이 특정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킨 미 의회의 의도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배 씨 측은 재판부가 소장 전달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다 밟았다는 점을 인정해 궐석 판결, 즉 원고의 의견만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국무부가 외교적 경로인 스웨덴 정부에 해당 소장 전달을 의뢰할 것과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소장을 송부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배 씨 측의 이런 요청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일 경우 북한에 대한 소장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소송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배 씨와 비슷한 시기 북한에 소송을 제기한 납북 피해자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도 아직 북한 외무성에 소장을 보내지 못했으며 지난 5월 북한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희생자 상속인 등도 같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재판부가 배 씨의 노력을 참작해 소송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허가한다면 김동식 목사의 유족과 적군파 테러 피해자는 물론 이후 대북 소송인 등은 평양으로 소장 전달에 실패하더라도 궐석 판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9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한국의 다양한 북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일부 단체는 공동 서한을 전달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시 전후 납북자단체, 국군포로 등 다양한 북한인권단체들이 29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면담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난 1일 첫 성명에서 강조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거듭 약속하며 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첫 면담에 참석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요. 모두 발언에서 이제 그 피해자 중심 접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신임 특별보고관이긴 한데 이제 이전에 특별보고관들의 그런 특성을 이제 파악하고 있고 이제 이번에 방한 기간 동안에 여러 얘기 듣고서 본인만의 그런 핵심이 살라와 담긴 그런 접근법을 시도하겠다. 그런 좀 이제 매너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비슷한 얘기가 크게 뭐 이렇게 뭐 얘기 공유도 많이 듣는 편이었었지.
페루 출신의 국제법 전문가인 살몬 보고관은 이번 방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개막하는 제77차 유엔 총회에 첫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은 살몬 보고관이 전임 토마스 오이아 킨터나 특별보고관처럼 방북을 위해 북한 당국의 눈치를 살피거나 보고서 강도를 조절하는 실책을 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여성권을 강력히 옹호해온 살몬 보고관이 북한의 심각한 문제인 여성의 기본권 침해보다 양성평등과 같은 국제 추세에 집중할 경우 근본적인 쟁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날 면담에 참여한 한국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물망초, 1969년 칼기 납치 피해 가족회,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등 한국의 4개 단체와 캐나다의 한보이스, 영국의 징검다리 등 6개 단체는 살몬 보고관에게 중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 소환을 전달했습니다. 단체들은 소환에서 살몬 보고관이 지난 1일 첫 성명에서 피해자를 중심에 두는 접근 방식에 확고히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앞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지원서에서 권위주의 권력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을 사용해야 할 양도할 수 없는 의무를 믿는다고 말한 점을 상기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은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강조하면서 살몬 보고관이 이번 공식 방안에서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정의와 책임 규명 관련 사안을 이에 당사자들과의 모든 회의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들과 대면 혹은 온라인을 통한 정기적인 면담을 요청하면서 북한에서 복귀한 국군 포로 80명 가운데 대부분이 숨지고 14명만이 생존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탈북민들과의 면담을 기록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지독한 인권 침해, 특히 반인륜 범죄를 유발하는 행위를 문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조사와 기록을 전담할 기관과 관련해선 한국통일부와 법무부의 역할이 분리돼 효율성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독일 사례처럼 수사와 기소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담당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질문지 등 탈북민 상대 조사 방식이 국제 기준에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관련 보고서가 공개되도록 관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공동소환을 주도한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살몬 보고관이 이번 방한 기간 중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관리들을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형사법 전문가인 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길 바라는 마음을 서한에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사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이 뭐 상당히 이제 진척이 없었고 우려했던 사람들이 이제 실제 현실로 문제로 드러나가지고요. 이런 그 책임 규명 작업을 저희는 통일부가 아니라 이제 법무부에서 그걸 맡아야 한다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일부는 그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그런 교섭이라던가, 협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부처에서 이제 책임자들의 이런 인권 문제를 그 기록하는 게, 그걸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좀, 일단 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고, 결국은 법적 책임을 묻는 성격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뭐 검사라던가 변호사처럼, 이제 이런 법에, 기본적인 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런 면에서도 법무부가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체들은 또 공동서한에서 북한 정권의 중대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전시, 전후 납북자, 납북 억류자, 중국에서 실종된 탈북민 출신 한국인들, 제일 한인 북송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법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등 중대 인권 침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촉진하는 활동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전임 한국 정부의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을 유엔에서 제기하고 북한 정부에 이들의 생사와 소재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문 보고관은 방한 기간 중 탈북민 초기 사회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합니다. 또 통일부 주최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 참석해 발제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고위관리들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72년 8월 30일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이 평양 대동강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는 본회담의 진행 원칙에 관한 남북한의 합의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문서는 예비회담에서 합의된 5개 항의 의제를 본회담 의제로 채택할 것을 재확인하면서 남북 양측이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을 다짐합니다. 1971년 8월 10일 대한적십자사는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남북한 간의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 제의에서 남북적십자사가 협력해 남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천만 이산가족의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소식을 알려주며 재회를 주선하는 등 가족 찾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북한 측은 이틀 후인 8월 14일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1971년 9월 20일부터 1972년 8월 11일까지 1년 동안 25차례에 걸쳐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1972년 8월 30일 제1차 남북 적십자 본회담이 평양에서 열립니다. 1930년 8월 30일 미국의 기업인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이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납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의 대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벤자민 그레이엄 교수를 평생의 스승으로 삼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떨어진 주식을 사서 장기간 보유하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치 투자의 핵심입니다. 11살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해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버핏 회장이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원칙입니다. 워렌 버핏이 세계적인 투자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부터입니다. 1962년 버핏은 당시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아 쓰러져 가던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섬유 회사를 사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섬유 회사로 이름을 날리던 버크셔 해서웨이는 1950년대부터 아시아로부터 밀려오는 값싼 제품에 밀려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조만간 망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모두가 깊이 아는 버크셔 해서웨이 회사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기회가 버핏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이후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으고 이를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평생 동안 재산의 99%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기부 서약을 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